오늘 설교와 설교자 17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5장을 공부하면서 15장의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존스 목사님의 그 16장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7째 강의 설교와 설교자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무엇인가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설교할 때 얻게 된 그런 낭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15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지금 남겨준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근데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주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이거를 그럼 가장 먼저 가르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두었느냐.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 15장에 걸쳐서 설명한 그 일들 있죠. 설교자 어떤 사람인가, 설교가 무엇인가, 그렇죠? 설교문을 어떻게 작성했는가, 위험은 뭐가 있는가, 낭만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잘 준비한 후에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을 강조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대부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가 안 되면 일단 계룡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일단 뭐 설교가 안 되니까 일단은 기도원 뭐 40일 금식이든 뭐 계룡산이든 가서 불을 받아야 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소위 우리 한국 부흥사들이나 누가 얘기하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여기에만 의존하면 그럼 하나님의 설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준비된 자 위에만 임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이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복을 주시는 거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펼쳐들면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무당이 이 마귀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구하는 것하고 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서 갈멜산의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제단도 준비하고, 그렇죠? 짐승도 다 각을 떠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도랑에 돌아가면서 물을 다 부어놓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하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과 거기 있던 그 짐승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준비할 걸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지 사람이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만 의존한다고 철야기도 하고 40일기도 하고 골방기도 해봐야 설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딱 40장으로 돼 있어요. 20장까지는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서부터 거의 40장까지는 한두 장을 제외하고는 성막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제단, 그렇죠? 향을 사르는 그런 제단, 그 안에 두는 이 긍휼의 자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만드는 게한 번, 두번 반복이 돼 있어요. 두번 반복이 돼 있고, 맨 끝에 40장 가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느냐. 예,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40장 1절, 2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또그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하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뭐라고 돼 있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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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근한 20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거. 23절에 또주 앞에서 그상 위에 빵을 가지런히 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 또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덮는 휘장을 쳐서 그 증언궤를 덮으니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4절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7절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32절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3절 맨 끝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일을 끝마치고 나니까 성막이 드디어 세워진 거예요. 되니까 어때요? 34절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더라.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람이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차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35절에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보고 그 구름을 보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머무를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찬 거를 밤낮으로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거나 쉬거나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그 포인트예요. 뭐냐.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설교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성령님 좀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룡산 들어가면, 그거는 형편없는, 사람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세심한 준비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다.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둘중 하나를 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놓고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있기를 구하고 그날 전에 구하고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내 힘으로 준비 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심지어 안 해주시면 어때? 내가 말에 능숙하고 모든 걸 내가 다할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상호 보완하면서 설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로 이제 사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 먼저 여기 여러분 가운데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제가 이제 묻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설교 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는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설교자 위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시면서 설교의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건뭐 방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뒤로 뭐 해서 장풍 해갖고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자가 전혀 예측하지 그런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인간이 노력한 결과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예상하지 못한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이 설교자에게 나타나고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17절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의 그 수태가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가서 보면 사가랴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에서 17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태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내 처가 낳을 거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왜?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이죠. 애가 태중에 있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언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구약의 예레미야, 구약의 이사야, 다니엘, 여러분이 뭐알수 있는 그런 모든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특별하게 임하면 대언자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대언자가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지금은 그런 의미의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사람들이, 대언자들이 분명히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그거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세리와 창녀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해. 심지어 그렇죠? 헤롯도 침례자 요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죄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성령님이 충만한 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로 신약시대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야기한 아주 너무 멋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토요 표어입니다. 3장 30절. 그분,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로 He must decrease. must예요. Jesus. 예수님은 must increase. 그렇죠? 예수님은 점점 증대가 돼야 되고, but I must decrease. 나는 must 해야 되고, 어떻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설교자라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셔서 받으신 바로 이후에 행하신 일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섬기는 자가 성경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성경 두루마리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책을 가져와서 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 읽으셨냐?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거예요. 뭐예요? 침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이렇게 진짜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맞죠? 주의 영께서 임하신 거를, 그걸 지금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를 뜻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뜻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세요.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감화감동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그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마저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았고, 구약시대 모든 대언자들, 모든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 그럼 돌로 맞아 죽습니다. 제 이야기 아시죠? 왜 그래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여호와가 주잖아요. 로드 엘로알리 대문자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선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로이 존스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주님의 승천 전에 제자들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게 있다. 4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 말씀하신 이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선 승천하셨어요. 부활 후 얼마 만에 승천하신 거예요? 40일 만에 승천을 하신 거예요? 오순절까지 얼마가 더 남았어요? 열흘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기적을 다 봤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나가서 말씀들을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로 이게 바뀌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너희 위에 임할 때까지 너희가 반드시 예루살렘시에 머물러야 된다 해서 제자들이 열흘을 더 머무르는 가운데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임하시면 조건이 아닙니다.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어디 가서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하면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면서 오순절날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나오는 말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 들어온 그 사람들의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다 그만두고 어부 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죠? 도망 다니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던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이 딱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나 180도 바뀐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 듣는 것 같고 너희 사람의 말 듣는 것 하고 어떤 걸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훈계를 주는 아주 사람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충만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체험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가 설교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지식, 사람의 학식, 아니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경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존스 목사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이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아이들 포함 2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만 명 되는 교회가 한달 사이에 형성이 될수 있겠어요? 2만 명, 아이들 포함 2만 명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시에 생겨났잖아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이런 일이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령님의 충만을 획득하는 거, 이거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건 장로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 아니면 우리 마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침례. 여러분, 성령 침례는 일생에 몇번 받습니까? 한번 받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사람이 born again,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될때 성령님이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버려요. 아니면 성령님 안으로 그 사람이 푹 들어가고 완전히 잠겨버려요. 이런 걸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침례.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은 일생에 한번 일어나는데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 그런 책이 오순절 교회 방언하십니까? 아이고 성령 세례도 못 받았군요. 그렇죠? 방언 안 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예요.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고쳐드리는 겁니다.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이 성령 침례하고 혼동을 해서 평생토록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 성령세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성령세례는 성령침례는 일생에 다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존스 목사님도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 가서 보시면 불세례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모르는 분이 또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그 다음에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침례자 요한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님 침례는 뭐냐? 곧 손에 키를 들고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거. 이게 성령님의 침례예요.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은 알곡이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끌수 없는 불로 태워. 이게 불침례예요. 이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도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2절 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불이 타게 되면 이렇게 불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그들에게, 혀가 뭐예요? 텅이거든요. 텅. 방언이 텅이에요. 텅. 텅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마니까 이 혓바닥에서 텅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언이 나왔다는 얘기지. 여기 불안 나타났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타났고, 그렇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텅이 나타난 거예요. 텅. 소혓바닥 아시죠? 혓바닥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입에 임하니까 혀가 뭐예요? 방언을 얘기해. 텅을. 혀도 텅이에요. 방언도 텅입니다. 여기 갈라진 것도 텅이에요. 텅이 나타나니까 텅에서 텅이 나온 거예요. TONGUE. 아시겠죠? 절대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지금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성령님의 이와 같은 그 충만함을 이제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 6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도대체 이 일을 행하였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면서 12절에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19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성령님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게 뭐야? 증인이잖아요. 증인. 맞습니까? 그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잡으려고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29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하고 과부들 구제 헌금 아니면 구제물 나눠주는 거 그들이 지금 다 재산을 가져다 지금 싸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재산 갖다 싸놓으니까 교회에다 돈 바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여기 유대인에 다 이방인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다 재산을 나누어서 가서 팔아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 2만 명. 아시겠죠? 2만 명이 지금 먹을 거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걸 이걸 잘못 이해하고 교회에다 재산 팔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직 이방인은 한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배급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도 지금 바쁜데 빵 배급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니들 가서 예. 어떤 사람을 택하냐.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개혁성경에 전무하리라 그랬거든요. 예, 전무가 잘못 읽으면 전무가 됩니다. 무영.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돼요. 예, 이게 말을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예, 그래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거기서 이게 집사가 아닙니다 원래. 근데 집사의 효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집사라고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전체에 집사라고 안 나옵니다. 빌립도 집사 아니에요. 스데반도 집사 아닙니다. 영으로 충만했던 그 일곱 사람 그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스데반이 죽을 때 7장 55절에도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죠. 죽을 때도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사도행전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9장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장에서 드디어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얼마쯤 지나서, 10년쯤 지나서.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로 1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 처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10년 동안은 다 누구예요? 100% 유대인과 그다음에 8장 9장으로 넘어가선 사마리아 사람은 반 알겠죠? 온 유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순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는 게첫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란 말이야. 고넬료.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계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드디어 이제 12장에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받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13장에 처음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따로 구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키프로스 아시죠? 그리스 옆에 키프로스. 그걸 구브로라고 옛날에 개혁성경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키프로스를 지나가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본어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느냐? 마법사 엘르마가 나타나서 아, 이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게 될때 7장 55절에 1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바른 이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리고 주의 교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교리에 어떻게 됐다 그래 놀랐다고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의 특별 사역이나 기적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현 시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성령 충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큰 부흥회가 있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니까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풍을 받고 뒤로 넘어지고 하라고 오라 그런다고요. 오라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한 번도 어디서 무엇을 할지 사람들에게 공표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 모르는데 어떻게 광고하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베니인이 와서 올림픽 무슨 대강당에서 뒤로 넘어뜨린다. 와라.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예, 둘째. 예, 바울이 박수 엘리마를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14장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에 갑자기 안진뱅이가 있는 거 고치는 거 가서 보세요.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그런 일이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방언도 똑같아요. 하고 싶어서 방언해요? 예. 외워서 방언해요? 다 가짜입니다. 예. 어떻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방언이에요. 예. 지금은 안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경우, 아마존 밀림에,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경우에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지금 여기 같은 말 쓰고 있는데 방언이 왜 필요해요? 맞습니까? 방언 필요하지 않아요? 예, 저기 네팔 가서 일하시려면 네팔말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느 선교사 하는 그런 친구가 예, 아프리카 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예, 방언을 할수 있도록, 아프리카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프리카 말을 지금 몰몬도 한국말 다 배우고 와서 하는 거지. 몰몬 여기 교도 누가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몰몬 신에게 가서 한국말 할수 있도록 없어요. 1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 받고 오니까 한국말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몰몬 교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몰몬. 그런 사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몬을 좋아하는 거예요. 몰몬을. 왜 그래요? 한국 사람 좋아하고, 그렇죠? 말 잘하고, 그러니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학교 뒤에 서 있는데 한국말로 와서 미국 사람이 막 하면서 그러면, 아, 좋아하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안 시켜 끌려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말. 그거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지금 일은 다 하나님이 배워서 하게 하는 거지. 아, 방언이 지금도 있으면 뭐하러 연습하고 와요? 1년씩 하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할 필요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이들은 성령님이 하는 일을 주장할 수, 성령님 그만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하는 사람 너무 뜨겁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랬죠. 예, 이 텔레비전 가서 보세요. 그랬죠.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진짜로 하는 분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고 뜨거워서 못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에. 예, 마귀의 불이 임하니까 뜨겁지. 성령님이 하게 되더니 그의 열정이 나타나고 예,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몸이 뜨거워서 죽겠다. 이런 일 없습니다. 예, 이런 일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사도들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사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서 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그냥 백발백중이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 지금 가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가서 고치라 그러면 못 고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 고치면 내가 고쳤다 그러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안병동, 일산이고 그거 안병원 있잖아요. 거기 보내야 된다고 다 저거 한다는 사람들. 가서 계속 착착착착 하면 다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났습니다. 한 명도 못 나요. 한 명도. 안병동 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베니인 못 갑니다. 왜?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못 가요. 조용기 목사 못 가요. 아, 그렇게 100만 명씩 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 가서 못 해요? 거기 안병동에 사람이. 예? 수백 명이 지금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왜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합니다. 예. 다 가짜기 때문에. 5천억 원을 횡령한 사람이 무슨, 예? 무슨 암을 고치고, 예? 음행을 벌여갖고 15억 원을 가져다 주고, 예?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배달 사고가 난 사람이, 예? 무슨 그런 걸 고쳐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시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껍데기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불에 가서 탄다는 거예요. 불에 가서 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사 가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한 일이 보석이 돼서 은과 금과 이게 타지 않을 보석이 되면 그대로 남아 있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불로 다 태우면은 각 사람의 행한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불로 태우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가짜들은 아니다. 아주 존스 목사님이 참 멋있게 지적을 이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당시 유명하다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과 설전을 벌였어요. 지식을 가지고 대항을 했는데 사람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말로다가 웅변으로 대항을 했는데 멋있게 말은 했지만 사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절실히 체험한 겁니다. 말이나 웅변에 뛰어난 걸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아테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뭘로 했어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실증이 영어로 가서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켓 들고 데모하듯이 이 나의 말을 성령님, 그걸 다 데모를 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데모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파워,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말 잘한다고 변화된다는 게 아닌 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그리스 사람들처럼 수사적인 기법, 웅변 기법으로 행하지 않겠다. 오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내가 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8절에서 28절 18절부터 쭉 가서 보니까, 거기에 4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 19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 파워를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권능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 많이 해봐야, 대전에 있는 뭐 어떤 코미디 목사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하거든요. 웃기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다 구원받을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래요? 파워가 없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파워가 없으니까 사람의 기법, 유혹하는 말들이죠. 그게. 맞죠? 사도 바울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유혹하는 말들이에요. 웃기고, 장난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쭉 나가면서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6절까지 읽어야 말이 되겠네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보배, 예수님이라는 이런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이 연약한 몸 안에 지금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강하면 뭐라고 주장할 거? 이거 내 힘으로 한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장풍 내 힘으로 쏘지 않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약하게 거했고, 안질이 있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그에게 있어서 그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이 연약한 가운데 왜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예, 3절에서 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예, 강한 요새들,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12장 7절에서 10절. 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강해갖고 그런 측면에서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느 면에서 좋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둘째 목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거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낮아지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더 내가 보기에도 더 자유스럽고 내더 진정성을 띤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신이 낮아지니까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너무 멋있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 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런 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면서 수고한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말로만 이른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그렇게 들어가서 권능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당시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아, 그 옆에 데살로니가 그 옆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핍박과 박해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이게 구약의 대언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전해진 그 말씀들을 신약 시대 대언자들이 전했는데 누구와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다 준비했어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꽝이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밑줄 그으셔야 돼, S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둘째 교회를 두 번째 시작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제가 증인이 돼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거 없이 말씀만으로 되는 교회, 말씀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말씀만으로 사람 변하는 그런 교회, 그거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작정을 하시고 말씀만으로 충만하다고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루터라든지, 그렇죠? 캘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강력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죠?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 그 다음에 위필드, 웨슬리, 스펄전, 누구야? 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규칙주의자예요. 그래서 감리교도를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해요. 메소디스트. 그건 메소드라고 하는 건 이런 방법, 규칙 이런 거거든요. 어찌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 기도 모임을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지 그 옆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학생들이 쟤들은 메소디스트야.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규칙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된 가운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의 조지아주를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치는 가운데 이거 죽겠구나 하고 야단하고 있는데 아, 옆에 있는 한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풍랑 가운데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교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바이블 빌리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예수님 때부터 쭉온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의 한 계통이 모라비안. 또한 계통이 제침례파, 또한 계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노파라고 하는 이런 파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침례교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분파로 이게 이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한 무리가 모라비안이거든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평화를 유지할지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1738년 3월에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는데도 말씀을 선포해 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미국에서 완전 실패하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확립을 했어요. 그러나 설교자로서는 실패해서 나는 설교를 할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모라비아 교도의 이 지도자가 되는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머리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는 와서 닿지 않으니 난 이제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 아, 웨슬리 형제 그럴 게 아닙니다.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계속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와서 닿을 때까지 계속 설교해라. 그러고 나서 약두달 지나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과 같은 거리가 있으니 거기 작은 모임에서 목사도 아닌 평범한 그런 성도가 로마서 주석 서문, 주석도 아니에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웨슬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그가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문의 준비, 또 설교자의 준비, 지식의 준비, 여러 것들과 더불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래야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들도 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성령님의 충만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충만해야지. 나태한 상태로 있는 건 성령 충만이 계속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와 항상 쫓아다니지 않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더러운 걸 피하고 잠깐 노력해야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되지. 그냥 내버려 두고 친구들 가자는 대로 가고 하면 성령 충만이 줄어듭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의 충만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설교 다 준비했으니까 원고대로 하면 되지. 뭘더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설교, 내일 이 설교를 들을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가 이 설교를 들때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것이 설교자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선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니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20절, 3장 20절, 21절도 밑줄 거놓으셔야 돼. 너무 멋있는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일하는 파워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오. 얼마나 강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